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주신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고 깨닫고 새기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 미국판에 실렸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 실화입니다. 시카고 기차역에서 일하는 48세의 스티브 엘리엇이라는 철도청 직원이 남들이 다 퇴근한 시간에 정차돼 있는 한 기차의 냉동칸 안에 들어갔다가 그만 갇혀버렸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문을 두드리고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쳤지만 새벽에 순찰하는 사람이 이 칸을 점검하기까지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냉동칸에 갇혔던 스티브 엘리엇은 다음날 새벽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처음에는 시신이 냉동칸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당연히 얼어 죽은 것이라고, 동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사망 원인은 동사가 아니라 심장마비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미스터리하게도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로 밝혀진 후 경찰이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사망한 스티브 엘리엇이 갇혀있던 냉동칸 기차는 전날부터 하루 종일 전기 고장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동칸 안에서 사망한 이 남성은 영하 몇십 도에 달하는 강력한 한기로 인해서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냉동칸이니까 몇 시간만 갇혀 있어도 나는 얼어 죽을 것이다, 잘못된 생각으로 춥지도 않은 냉동칸 안에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구약 잠언 17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느껴지지도 않은 추위로 인하여 근심에 빠져 죽음에 이를 만큼 근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막강하고 너무도 커다란 장벽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근심이다. 근심은 우리들의 생명의 적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만이, 가장 뛰어나다는 이 인간만이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위장에 구멍이 뚫릴 때까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 평생 동안 함께 해야만 하는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태인들의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유명한 랍비를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걱정과 근심 없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저에게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랍비가 대답합니다. 간단하네. 여기 이 마을 입구에 있는 공동묘지로 가서 거기서 내가 건네주는 이 물을 마시게 되면 하루가 아니라 영원토록 근심에서 해방된다네. 젊은이가 묻습니다. 그 물이 뭡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이 물은 한 방울만 마셔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독약일세. 여러분, 이 젊은이가 랍비가 건네주는 독약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을까요?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독약을 마시지 않고 대신 커다란 진리를 깨닫고 돌아갔는데, 이 젊은이가 깨달은 진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근심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멀리하고 싶지만 멀리할 수 없는, 결코 멀리할 수 없는 존재인 이 근심, 근심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근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근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두 가지 근심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세상 근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0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이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상 근심이란 한마디로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어떤 일로 인해 근심을 했는데 그 근심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사망과 같은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근심이다 라는 것인데, 자, 이와 같은 세상 근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는요 세상 근심, 세상적인 근심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근심, 또 하나는 의식주로 인하여 생기는 근심인데요. 첫 번째, 욕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근심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열왕기상 2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저 구절, 작년 1월 달에 기억이 나십니까? 갑과 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저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인 아합 왕이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째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간단하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갖지를 못해서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왕궁의 재산과 보물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인데, 그런 아합 왕이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그것도 엄연히 남의 것인, 임자가 있는 남의 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욕심으로 인한 근심을 했던 아합왕, 이 아합왕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열왕기상 21장 18절로 19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나봇의 피를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렇습니다. 추상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임했습니다. 개들이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합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는데요. 자, 이처럼 욕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근심, 욕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근심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또 하나의 세상적인 근심 다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누가복음 1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첫 번째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이런 근심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은 세상 근심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의식주 이런 것들이 저절로 해결되니까 그러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식주에 관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식주에 관하여 땀 흘리고 노력하며 애를 써야 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며 고민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와 같은 근심은 쓸데없는 근심이 아니라 쓸데있는 근심이요 반드시 필요한 근심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와 같은 근심을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세상적인 근심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근심하지도 말라에서 근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저기 있죠? 여러 개로 나뉘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입니다. 저기 있는 누가복음 12장 29절도 그렇고요.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와 같은 근심을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하신 이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매달리다가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땀 흘리고 노력하며 때로는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근심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주에 관한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된다면 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바로 그와 같은 근심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적인 근심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격언 중에 아무리 필요한 사냥감이라도 아무리 군침 도는 사냥감이라도 날이 저물 때까지 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냥감을 쫓아가는데 그 사냥감을 쫓아가는데 너무 정신이 팔리게 되면 자칫 잘못돼서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식량 얻는 거 중요하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식량을 얻기 위해 애쓰다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 삶의 터전,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께서는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욕심으로 인한 근심이나 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만들 만큼 의식주에 관한 문제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근심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근심이 여러분의 삶을 사망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와 같은 세상 근심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1차, 2차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즉 10절에서 1차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11절에서 2차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한다.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1차 설명이나 2차 설명이나 둘 다 핵심은요? 예, 둘 다 핵심은 똑같아. 변화와 축복 혹은 변화와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사망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근심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성장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과 달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준다, 성숙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근심일까요? 사실 이제 기독교 TV나 또는 다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 신령한 근심이다 혹은 거룩한 근심이다 이런 별칭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근심이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한 근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근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 제거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충실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을까? 이거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근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예, 이런 설명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설명도 맞는 거예요. 크게 잘못된 부분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근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한 근심, 이러한 근심들은요, 앞서 살펴봤던 세상적인 근심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라고 명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이러한 근심이다, 또 저러한 근심이다, 근심의 종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기보다는 근심하는 방법, 근심하는 방법에다 초점을 맞춘 겁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 1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일부분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권면에 대해서, 그 간절한 권면에 대해서 노!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달랐다고 했죠.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두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뜨겁게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쳤는데, 여러분, 어째서 이러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나 두 번째 편지나 편지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나 두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기 저 가운데 진한 부분, 저 부분, 저 부분, 저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저 진한 가운데 부분, 저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관심, 근심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두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는 저 가운데 저 부분, 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과정은 어떤 것일까요? 저 과정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저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없고, 저 과정이 있어야만, 저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저기 도대체 뭡니까?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능케 하는 저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문제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문제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는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발생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신들에게 발생한 문제 그 자체에만 매달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는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에게 발생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고민했습니다. 문제 그 자체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느 무명의 수도사가 남긴 기도문 고백의 시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슬픔에만 잠겨 허우적대기보다는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껴보겠다. 나는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만 내기보다는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겠다. 나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포기라는 늪으로 가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바라보겠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근심의 이유들 너무나 다양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있는 삶의 모든 요소가 근심의 원인이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질병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자녀들의 문제가 됐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냥 근심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의 이유들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발생한 이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문제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망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의 삶 속에서 세상 근심이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인한 근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만들 만큼 의식주에 관한 문제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근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가지가지 문제들 그 자체만 매달리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문제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